집에 있는 어떤 고가품이나 보물이나 현금을 집에 두고 사는 것은 사실 도둑맞을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뭐 고가의 물품이나 뭐또 현금 같은 것들을 은행에 맡겨두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특별한 업체에 맡겨두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사실 은행도 없었고 뭐 그러한 뭐 귀중품을 맡아주는 업체도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실 땅을 파서 보화를 숨겨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고대 사회는 전쟁이 빈번하고 약탈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집도 불타서 없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전쟁 때문에 어떤 피난길에 올라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들고 먼 길을 막 오고 갈 수가 없다 보니까 항아리 안에다가 뭐 금속품, 반지, 목걸이 이런 뭐 귀중품 같은 거를 다 담아두고 이거를 자기 집 마당에다 땅을 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거기다가 이렇게 감춰 놓는 것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꼭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러고 전 세계 어딜 봐도 계속해서 땅에서 보물이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은행이 없었던 시절에 그 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땅 밑에다가 보물을 파묻었던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본문이 펼쳐집니다. 땅 주인에게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사는 소작농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주인의 밭을 갈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땅 밑에 파묻혀 있었던 엄청난 양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는 이 보화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작농이 아무도 다시 그 보물을, 보화를 보지 못하게 흙으로 땅에다가 다 덮어두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주인에게서부터 그 밭을 샀습니다. 아마 그가 이 밭을 사려고 소작농이니까요. 사실 뭐 많은 뭐 재산이 있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장장 자기가 잠자야 될 침대도 팔았을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식탁을 팔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소도 팔았을 수도 있고 양도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의 아내들 자녀들도 아니 아빠 왜 우리 이런 거 갑자기 다 팔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강하게 말렸을 수도 있고 그의 이웃들도 갑자기 자신의 그 모든 가산을 다 팔아버리는 그 소작농을 보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야, 저 사람 좀 정신 나갔다. 뭐 이렇게 취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허허벌판에 있는 그 땅을 그 밭을 샀어요. 그러나 밭에 감추인 이 보물을 발견한 이 소작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은 무모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너무나도 이성적인 판단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도 이 남자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있는 그 값보다 그 밭에 감추어 있는 그 보화의 값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도 이건 남는 장사예요. 나중에 그 보물 팔아서 다시 더 좋은 집, 더 많은 가축 사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가르침이 이거죠. 4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아, 이 세상이 그냥 죽으면 끝나고 인간이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냥 이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함 누리고 오랫도록 건강하게 살고 그냥 이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그곳에 들어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영원토록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삶의 가치관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것을 섬기며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며 또 함께 그들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이 인생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이민사에서 살면서 힘겹게 번 돈 가지고 딴 사람들 그렇게 베풀어주며 살아? 교회 사람들한테 그거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왜 맨날 그렇게 밥 사고 맨날 그렇게 선물 사주고 맨날 그렇게 시간 보내고 뭘 그렇게 많이 교회에 갖다 줘? 그렇게 하지 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밭을 사는 행동 자체가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가산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고 이상적인 판단이라는 거,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45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봅시다. 여기 두 번째 인물은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꾼이에요. 그는 발품을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사람들한테 매입한 후 본래 가격에 웃돈을 얹어서 되팔아서 이익을 얻는 그런 장사꾼이죠. 근데 이 하루는 이 진주 장사꾼이 자기의 그 두 눈이 번쩍 뛸 만큼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우리 한국 표현에 완벽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완벽. 이게 뭐냐면 흠이 없다는 거거든요. 옥을 보니까 아무런 티가 없는 거. 이 티가 없을수록 뭐 깨지거나 금가거나 이런 게 없을수록 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진주도 마찬가지겠죠. 보니까요 흠이 없어요. 깨진 게 없어요. 와, 이거는 극상품의 진주인 거예요. 이 최고급의 이 진주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야 뭐 진주가 그래도 뭐 이게 뭐 인공적으로 생산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 가치가 옛날만큼 아니지만 진주 한 알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는요 예전에 그 고대사에서는 집 한 채를 살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극상품 진주를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와, 이거 최고급이다. 이건 희귀성이다. 자,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자, 45절과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한 잔을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4절과 46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거 44절에도 나오고요. 46절에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이것은 전 재산을 다 바칠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이와 같은 진주를 발견할 수 없고 지금 우리 집 소, 양, 닭 다 팔아서 이거 진주 하나 사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가지 비유, 서로 다른 비유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세요. 천국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가 소유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더 좋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택할 겁니다. 아유, 하나님 나라가 뭔 소용이 있어? 그냥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잘 살면 그만이지. 삶이 완전히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왔던 그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너는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그를 자신의 제자로서 초청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그의 많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 청년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것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와 다르게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는 자신이 발견한 보화를 위해 자기의 고향 땅, 친척들, 그리고 한평생 살아온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자처해서 나그네가 됐고 떠돌이 신세가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거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부했어요. 세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부귀영화와 쾌락과 세상의 모든 향락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삶을 뒤로하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편하게 누울 잠자리도 없죠. 근데 거기서 주님의 백성들하고 고난받는 삶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수모를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겼는데 이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의 전 재산과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이것을 가치를 치를 만큼 더 상의 가치를 발견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 다음 표현이 아주 참 마음에 딱 와닿는 표현인데요.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돈과 명예와 권력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하위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게 우리의 정말 마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미국에서 이 교회에서 유행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졌던 하나의 문장이 I am second, Jesus first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내가 first였거든요.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 걱정 없이 사는 거,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전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부차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가장 중요하시구나. 그래서 I am second, Jesus first.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고백이 한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봅시다. 33절 봅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로 오세요. 천국은 마치. 45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사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너무나도 그 큰 개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근데 47절 보니까 또 다른 비유가 이제 시작돼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도 같다. 이번에는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셨어요. 어부가 바다 밑에다가 이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물을 들어 올려 보니까 그 그물 안에 잡다한 물고기들이 다 잡힌 거예요. 보니까 이거 시장에다가 팔아서 아주 값비싼 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뭐 비싼 뭐 우리나라만 뭐 돔 같은 아주 비싼 막 물고기도 걸려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거 못 먹는 막 그 이 물고기들도 막 걸린 거죠. 그럼 이 어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물고기들은 걸려다가 팔 거니까 상처나지 않게 좋은 바켓이나 그릇 같은 데다가 담아놓고 필요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물에 떼다 가지고 다시 다 버리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49절에 의미 해설해 주고 계세요. 자, 눈을 한번 봅시다. 세상 끝에도,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에요. 그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고 그 악인들은 50절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들을 구별하시고 이들을 구분하신다는 거죠. 마치 어부가 이 그물을 길어 올렸을 때 좋은 그 생선들은 자기가 간직하지만 쓸모없고 먹지 못하고 나쁜 생선들은 다 버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따라가 살아간 사람들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거지만 50절 다시 봅시다. 악인들은 풀무불, 여러분 풀무라는 것은 검이나 창이나 낫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쇠를 녹여야 되니까 얼마나 고열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 안에 던져진다 생각해 보세요. 살이 완전히 녹아버리겠죠. 그렇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50절 후반절 봅시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울까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니까. 왜 이를 갈고 있을까요? 회한인 거죠. 통한인 거죠. 그때 그 옆집 아저씨가, 그 옆집 그때 그 김씨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 그랬을 때, 그 박씨 아주머니가 그때 예수 믿자 그랬을 때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갔어야 되는데, 그 성탄절에 울려 퍼졌던 그 메시지를 내가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때 가서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가능한 적을 수 있도록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51절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이제 천국이 뭔지 너희가 깨달았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한 거 이거 너희 이해하겠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하오이다. 네, 예수님. 아, 천국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겠어요. 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게 천국이군요. 아, 정말 마지막 때에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악인들은 지옥에 주님이 버리시는군요. 우리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52절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너희들은 무엇과 같냐면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는데요. 새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을, 옛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 율법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곳간에서 가지고 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곳간의 열쇠는 집주인만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함부로 열어줬다가는 집 전체 그 쌓아놨던 곡식을 다 훔쳐가거든요. 그럼 주인이 곳간을 열어서 그것을 왜 꺼내오냐면 그 가정 사람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려고 가져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걸 뭐냐면 우리는 알잖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세상의 메시아가 누군지, 구원자가 누군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잖아요. 이제 이걸 알았으면 우리의 영혼의 곳간을 꽉 잠가가지고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 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과 그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굶주린 이 영적 세상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기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분의 살을 먹고 이분의 피를 마시십시오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줘야 되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53절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57절 말씀이에요. 한번 57절 잠깐 봅시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58절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참 예수님이 뭐 나쁜 거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소개해 주려고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믿지 않은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뭐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려고 막 나갑니까? 좋은 거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주려고. 마지막에 그 풀무불에서 울지 않도록, 이를 갈지 않도록, 통안과 회안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랑 같이 천국 가자고 좋은 건 나눠주는 건데 여전히 우리들도 배척당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한 가장 값진 보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사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라면 그분을 위해 우리가 바치는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그 땀과 눈물과 헌신도 결코 아까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가장 값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남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상위 가치는 결국 우리의 우상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진다 해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다 해도 예수를 놓친 사람은 가장 연약한 자고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팔아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들을 구분하시고 의인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되 악인들은 풀무불과 같은 그 지옥불에 떨어져 울며 이를 갈며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이 세상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